2016년 7월 3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일 뿐 아니라 요구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것과 우리 쪽에서 해야 할 몫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주 전 주일 말씀에서 제가 그런 인용문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문구였냐면은 One person with God is always in the majority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 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뭐 게임이 끝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이제 의미의 우리 인용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은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종교개혁 그 당시에 이제 리더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우리랑 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장로교단이 가장 우세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도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유독 장로교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장로교의 뿌리가 어디냐면은 거슬러 가면은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프레스비테리안 이제 그것이 거의 이제 시초입니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가 바로 이 존 낙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을 받는다고 같이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존 낙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 마치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입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이 존 낙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역사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분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마치 개척자 같은 분, 마치 선구자 같은 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분.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 찬양 중에요. 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찬양입니다만은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릭 피노라고 하는 분이 부른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이제 가사입니다. Pioneer, pioneer, keep pressing onward beyond your fears, and only your father goes before you to your own frontier. You are a pioneer. 그래서 당신은 개척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있죠. 미지의 장소에 가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죠. 나로서는 미지의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시며 예비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You travel light and you travel alone and when you arrive, nobody knows but your father in heaven. He is glad you can go because those who come after you will need the road.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먼 길을 가고 미지의 곳을 가기 때문에 가볍게 가고 또 혼자서 가게 되지만 하지만 또 그리고 어떤 곳에 도착했을 때 아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맞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아봐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마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땅들을 개척하고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네가 갔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왜? 너로 인해서 그 뒤에 올 사람들에게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의 찬양입니다.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것은,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기심에 아무 곳이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앞서가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 보여주시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삶이 결코 쉽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를 속이시는 거죠.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 그냥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유업이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다 받지 않았죠. 하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 마음으로 품어봤을 뿐이지만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이어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 멀리,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고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핍박받으려 치면은 더 힘들죠. 옛날에는 교회 나간다고 막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도 깎이고 심지어는 그냥 집에 문 걸어가지고 잠그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또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처음 믿으면 어렵죠.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또 축복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너무 또 가치 있는 일들이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볼까 해서 나아갔다기보다는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발로서 시작되게 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막 제도화되고 종교화되어지고 막 썩어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못으로 박았을 때, 그때부터 무엇인가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태어나기 시작했고요.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내년이요,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이었기 때문에 내년 2017년이 500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치하 때 주권을 빼앗겨버린 조국에 대한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독립운동을 벌이고 만세운동을 벌이고 또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했던 그런 믿음의 또 선배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미국 독립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죠.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이 바로 이제 내일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선포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 떠오르시는 문구가 있죠. 뭡니까? 나에게 무엇을 달라?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렇게 이야기했죠. 미국 독립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패트릭 헨리가 했던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할 만큼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절실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미국 독립의 불씨가 태어나고 또한 번져가게 된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얼마나 암담하고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토대와 기적이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물론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도 엘리야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또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 능력의 사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고요. 그 엘리야에게 나에게 당신의 두 배의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고 구해서 실제로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거의 딱 두 배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이 자기 침실에서 자기 그런 참모들과 은밀히 나눈 이야기들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는 아람 군대가 전체 군대를 다 일으킵니다. 어딜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한 명 엘리사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키기로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그러면은 이스라엘 병력의 뭐 전체다, 전력의 그냥 뭐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할 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한 분 때문에 그 강한 주변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엘리사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죠. 즉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기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아, 왕이 아버지 아닙니까? 왕이 국부죠. 근데 그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이스라엘 전력의 전체였는데, 전부였는데 이제 돌아가십니까?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 이제 의미죠.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을 느낄 뿐 아니라 큰 절망과 무기력함을 같이 느끼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한 가지 지시를 하죠.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해서 잡으니까 그 위에 엘리사가 이제 손을 이제 이렇게 얹었습니다.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지시를 하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prophetic act, 예언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그를 통해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람 사람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번에는 화살을 활로 쏘지 말고 손으로 잡고 땅을 내려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세 번을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화살로 땅을 3번만 쳤다고 화를 내는 거죠.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아니,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골골하시는 분이 막 분노를 막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여섯 번은 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그렇잖아요. 대여섯 번을 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별일 아닌 것 같은 행동 하나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는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 하나에 엄청난 결과가 달려 있는 것이었다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고 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그잼플과 또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부주의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에서 활이 의미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활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냥 성령님의 능력. 뭐 제너럴한 능력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무엇인가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그런 활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면 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은 뭔가를 쏘아보내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화살은 무엇인가를 겨냥해서 쏘아보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개인적인 반응과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도 있고 나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손으로 잡고 그것을 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 response라고 볼수 있겠죠. 나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responsibility가 있다는 거죠. responsibility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굳이 두 개로 나누자면은 response라고 하는 단어와 a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바꿔서 얘기하면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은 적절하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된 그 모습과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나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은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얼마나 많은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요, 얼굴을 들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말씀과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거기에 합당한 나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responsibility가 없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그것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죠. 아,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능력, 건강, 이 힘, 열정, 젊음, 경험, 돈, 인맥, 이걸로도 내가 원하는 것, 큰 일들, 위대한 일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뭐 그러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죠. 나의 반응에 따라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정말 오묘했던 그런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잘하고 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고치를 발휘하고 최대한의 업적을 성취했을 때 그런 우리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 작은 순종을 드렸을 때, 내 고집과 내 죄성을 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로 내가 돌이켰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은, 이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창을 향해서 활을 쏘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혹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A window of opportun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의 창이 주어졌습니다. 혹은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온다는 거죠.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어떤 걸 통해서 또 많이 일하시냐면 기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 너무 놀라운 좋은 어떤 길이 열렸어, 뭐 사업의 길이 열렸어,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어, 이런 것도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기회죠. 나에게 어떤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말씀이 와서 부딪힌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잡아야 합니다. 열려있는 순간 동안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망설이고 있다가는, 이것저것 따지고 있다가는 그 문이 닫혀버립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때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시기 가운데 주어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이것과 늘 연관이 있죠. 그것이 주어져 있는 동안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쪽으로 난 창을 열라고 하죠. 동쪽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쪽에서부터 해가 동이 터오지 않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그것이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즉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여명을 의미하죠. 그 창을 향해 동쪽으로 화살을 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쏜다는 것은 그 주어진 시간과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적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겠죠. 화살을 쏘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과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약속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그림이 되어지는데 내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만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무엇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Freedom from이 있고 Freedom into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Freedom from은 Freedom into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볼까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노예였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친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먼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나오고 나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아스 왕이 쏜 화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방해하던 대적이었던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방해하고 묶고 있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묶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나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나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여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 맺고 있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걱정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이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오랜 투병 생활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 그럴 수도 있고요. 각종 중독들, 인터넷 중독, 셀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뭐 흡연 중독, 또 미국에서는 또 마리화나 중독,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우리를 묶고 있는 방해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불평불만의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관계, 치유받지 못한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이 말씀, 여기에 네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반응한다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기대하고 또한 준비한 그 미래로 내가 능히 이끌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벡에서 그들을 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벡은요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장소를 의미할 수 있죠. 열왕기상 2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염소떼, 작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냥 뭐 거의 뭐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가득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산신이라는 거예요. 산신, 산신령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 주신 것이 산이거든요. 그죠? 모세를 가시덤불에서 만난 것도 산이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만나주신 것도 또 신의 산이었고 율법을 주신 것도 산이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산에서만 만나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인가 보다. 하지만 계곡의 신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나를 산의 신이고 계곡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루에요. 보병 10만 명이 다 죽은 겁니다. 그냥 놀라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갑자기 멀쩡하던 성읍 벽이 무너져가지고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하필이면 또 무너졌대요. 죽은 겁니다. 베나다시 그 왕이 겨우겨우 도망해가지고 골방에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우월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뒤집혀버린 것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벡은 그런 장소를 의미하죠. 우월해 보였지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곳.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 이 현실, 나의 땅 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라 라고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못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그때와 그 순간에 대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많이 압니다. 성경 지식은 훤해요. 성경 시험 보면 퀴즈 보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환경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런 분입니다. 뭐 정말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쭉 나열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여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어떨 때는 여호와 니시로 경험되기를 원하시고 어떨 때는 여호와 샬롬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시고 어떨 때는 여호와 뭐가 있을까요?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실까?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즉 바로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잡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내려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말씀에 대한 결단도 하고 반응도 보였습니다. 근데 주신 말씀에 대해서 100% 완전하게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왕의 실수였습니다. 끝까지 반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서 버린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시를 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니까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한 거죠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본문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활을 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그전에는 몰랐죠. 근데 쏘고 나니까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쏜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 사람을 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그때 적어도 뭐가 왔죠? 깨달음은 왔습니다. 아, 이 화살이라는 것이 또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하는 이 행위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람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적어도 그건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잡아가지고 땅을 내려치라 그러면은, 아,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또 내려쳤어야죠. 근데 시키니까 맞지 못해서 세 번 치고는 멈춰버린 겁니다. 마치 죽어가는 선지자가 하라고 시키니까 맞지 못해 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은 모습. 그게 요아스 왕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요아스 왕의 생각과 마음에는 그들을 지금 계속해서 위협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적대국, 또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늘 지켜주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 이거밖에는 지금 안중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닥쳐와 있는 위협, 근데 그것을 모면해 줄 수 있는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도움이 이제는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언적인 행동을 취하라 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왜 엘리사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정말 내가 존경하고 떠받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아파해서 그 부재를 내가 너무 아쉬워해서 눈물을 흘렸다기보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죠? 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이었구나. 당장 힘드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꽉 사로잡혀서 있는 모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보면요, 자꾸 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나? 나는 그렇지 않은가? 겉으로는 선지자를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수단과 방법과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이거 방해받지 않는 것, 아, 이게 더 큰 문제였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아스 왕은 당장의 문제 해결을 원할 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그의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반응보다, 그 책임감보다 누군가가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과 여건이 암담하고 절망적일수록 오히려 더 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추워지잖아요. 하지만 그때 까부러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고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의 반응을 온전히 보이고, 한 번 보이고 두 번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책임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f you are going through hell, keep going. 당신이 지금 지옥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은 지옥 같은 순간과 장소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떡하라고요?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왜?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거 뭡니까?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푸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죠. 통과하면 됩니다.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계속해서 걸어가 버리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또 그런 것이 있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한 것이 없다면 무엇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걸음의 위험함들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오늘 참석하신 두 분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7개월째 자전거로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신데 그 계획을 가지고 떠났는데 한 2개월째 너무 힘들어서 이만큼 했으니 됐다 돌아가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 아 그것도 귀한 거죠. 안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봤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것들, 또 예비되어져 있는 것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또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나갈 때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요아스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쟁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왜세 번만 쳤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후회가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2장 대신에 우리 313장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의 줄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번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오르듯이 주저앉지